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한국과 대화를 나누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한국은 미국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과 관련해 모든 사안은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미국의 항공산업 기밀을 훔치려 한 중국 정보기관 소속 산업 스파이를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 FBI는 올해 4월 벨기에에서 중국의 산업 스파이 얀준 씨를 체포해 지난 9일 미국으로 송환해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소장에서 얀준 씨가 중국 국가안보부 간부이며 GE항공 등 미 우주항공 분야 업체들의 기밀을 빼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얀준 씨는 이들 기업의 항공 전문가들을 강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중국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디머스 미 법무부 차관보는 이번 사건은 미국을 이용해 자신들의 발전을 꾀하는 중국 경제정책의 일부라며 미국의 지적 성과를 훔치려는 국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기소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며 미국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중국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정치에 개입할 의도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중국이 미 중간선거에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나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은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지난주 중국이 미국의 여론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전례 없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힘을 이용해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오펑 대변인은 중국은 경제적인 침략에 관여한 일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데 열려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 측이 여전히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다음 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개최되는 마지막 재무장관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또 미국의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경제국의 자본 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전날 미 뉴욕 증시가 3%포인트 이상 폭락하고 그 여파로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폭락한 가운데 열려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국경 지역에서 경찰과 무장저항 세력 탈레반 간의 교전이 벌어져 수십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북부 쿤두즈 관계자는 오늘 탈레반이 국경 지역 검문소를 공격해 무장경찰 1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측 대변인은 이번 교전으로 25명이 숨지고 경찰 7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실종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사우디에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그런 것 같아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도 우리는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면서 최근 한 차례 이상 사우디와 최고위급 수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훈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 완화에 앞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캠페인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는 가끔 구름 많은 것도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이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렇다고 대답하며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앞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은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 완화에 앞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 완화 시점도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는 비핵화 뒤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며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더 빠르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내용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폼페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남북 군사 합의서와 관련해 불만을 제기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도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외교 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풍계리 사찰단을 초청하면서 시료 채취 등도 허용했는지 묻는 질문에 폼페오 장관이 말했듯 협상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헤더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찰단 방문을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조사단이 시설을 둘러보고 맡은 일을 하는 것은 기자들의 참관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해 불협화음을 빚은 사실이 드러나 주목됩니다. 당국 간 모든 수준에서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것이 양국 정부의 설명이지만 미묘한 차이도 감지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남북 정상 간 평양 공동선언의 그 군사 합의서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하죠?
예, 폼페오 장관이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에게 전화로 강한 불만을 제기한 사실을 강 장관이 확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불만은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로부터 합의문안을 통보받은 시점에 나왔습니다.
네.
이 때문에 합의문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사전 조율이 충분치 않았거나 조율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차가 정리되지 않았을 것이란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대북 조치 해제를 검토하려는 그 한국 정부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도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란 발언은
네.
비핵화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대북 정책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치의 틈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내심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앞서간다고 생각해온 것이 발언의 배경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한국은 늘 대북 정책에 대한 굳건한 공조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두 나라의 대북 공조와 협력은 매우 원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가 있는 것 또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네.
주로 남북 경제 협력과 제재 완화 등과 관련해 견해차가 있는데요. 미국은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같이 가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또 다른 뭐 사례가 있습니까?
예, 판문점 선언의 실행을 놓고도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 8월에 남쪽 열차를 서울역에서 출발시켜서 개성 신의주 간 경의선 북쪽 철도 구간의 상태를 점검하려던 한국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그렇죠.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물자와 인원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가 관련 인원과 열차의 방북, 반출 계획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유엔사는 미국이 관장합니다.
네.
미국은 또 남북이 합의한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도 부정적이어서 사무소 설치가 늦춰지기도 했습니다.
네.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의 생각이 크게 다릅니까?
예, 미국은 남북관계가 비핵화 진전에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를 촉진하는 선순환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예.
이런 엇갈린 인식은 남북한이 올 들어 이미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상당한 정도의 관계 개선을 이룬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경축사 발언은 분명 미국과 온도차가 있습니다.
예. 자, 미국과 한국,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관련해서도 입장이 다른 점이 있죠.
예, 미국의 대북 상응 조치가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는 신속한 핵 폐기,
예.
미국에는 상응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이 선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대북 상응 조치의 미온적인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속도 있는 상응 조치를 취해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한국의 이런 입장차, 이례적인 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미국과 한국은 오랜 동맹국이지만 북한을 보는 관점이 같지 않고 또 국가 이익도 다릅니다. 따라서 대북 접근법에 차이가 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건 이런 견해차를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긴밀한 조율을 통해 조정하려는 노력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은 이런 점에서 어느 나라들보다 긴밀하고 가까운 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 이상의 관계라면서 둘 사이에 완벽한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서울을 방문한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진화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통화대 차관보는 11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 지식 포럼 토론회 뒤 VOA에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잘못 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et me just say, I think President Trump may have misspoken. I think the sanctions are UN matter, UN Security Council matter, which
제재는 미국이 아닌 유엔 안보리가 모든 회원국에 요구하는 사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재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미국이 아닌 유엔과 상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제재 해제 여부는 유엔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한국과 유엔 사이에 던져야 할 질문이라며 미국은 아니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기원 저자인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도 VOA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말했습니다.
It's inappropriate. He shouldn't be telling South Korea what to do. The point is to have consultations and dialogue rather than give an order to a sovereign country.
주권 국가에 뭔가를 해야 한다고 명령하듯이 말해서는 안 되며 대화와 조율로 사안들을 풀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커밍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 관해 말할 때는 생각을 좀 더 한 뒤 발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제재 해제가 유엔 안보리에 달려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건 유엔의 비판적인 대통령의 평소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북 제재 해제는 비핵화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던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5.24 제재 해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란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과 맞물려 한국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은 한국을 속국으로 인식하는 듯한 승인이란 표현을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사이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사안은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던진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11일 강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관해 외교라인을 통해 곧바로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11일 속개된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선 5.24 조치 해제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쇄도하자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5.24 조치의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남북관계 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우리 큰 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틀을 넓히려는 최대한의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예.
네, 그것이 우리 통일부의 입장이자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까?
예, 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5.24 조치 해제의 선행 단계로 조치 원인이 된 천안함 폭침에 대해 남북 간에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5.24 조치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뭐 좀 논의 끝에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그때 당시에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일단 그 어떤 합법성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인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 저희가 그 법적인 측면에 살펴볼 수 있고요. 또 5.24 조치가 된 배경이 된 천안함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북한의 어떤 그 도발에 의한 폭침으로 우리 정부가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남북한 간의 어떤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접근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5.24 조치를 조직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체 대북 관광의 필요성 등 교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는 이날 세계지식포럼 토론회에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ou would have a peninsula relations moving much faster than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And I don't like to see the imbalance.
미국은 비핵화, 한국은 남북관계에 집중하는 불균형이 계속되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한미 관계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특히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에만 위협이고 한국엔 그리 위협이 되지 않는 듯한 한국 내 분위기에 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커밍스 교수는 하지만 VOA에 워싱턴 내 전문가 대부분은 남북한이 관심을 두는 큰 사안들보다 북한의 핵폭이란 한 가지 사안에만 집착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In my view, most experts in Washington really only care about one thing, and that's getting North Korea to give up nuclear weapons. They don't care about the big Korean issues that Koreans care about.
남북한의 큰 관심사인 남북 화해와 경협, 이산가족 상봉 등은 워싱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커밍스 교수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워싱턴 주류 사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전례 없는 지도자라며 안보를 넘어 이를 정치 경제적으로 연계시키려는 대북 접근을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캠페인의 향배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부 나라들은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 태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이번 순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북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대북 압박 캠페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베트남에선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유지하는 데 계속 전념하는 것을 논의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또 태국에서는 북한의 불법 확산 활동 방지를 위한 협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월에 첫 정상회담에 이어 조만간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지만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한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동남아시아 나라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캠페인을 잘 따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 8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영토 내 북한 국적자들의 소득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강한 제재 이행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싱가포르는 올해 3월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노동허가서를 취소했고 새로운 노동허가서도 발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태국은 3월에 작성한 이행보고서에서 특별한 내용을 담진 않았지만 이미 지난해 말 북한과의 교역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달라진 한반도 정세에도 동남아 국가들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부 나라들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 해제 목소리가 나오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장 유엔 안보리에 제출되는 이행보고서의 숫자가 줄어든 점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올해 안보리에 제출된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는 모두 100건으로 지난해 162건에 크게 못 미칩니다. 특히 8월 말 이후 지금까지는 단 한 나라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대북 제재 완화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상황의 진전과 변화에 맞춰 안보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모든 대화는 양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이 점진적으로 군축과 관련한 단계를 밟을 때 제재 완화라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북한이 참여하는 세 나라 외교차관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취한 중요한 비핵화 조치들을 고려해 안보리가 대북 제재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재 해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은 강경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북한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해 현 단계에서 제재 해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Now we haven't removed sanctions, as you know, people said, what have we done?
트럼프 대통령은 10일에도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제재가 유지될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경제 제재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importantly, we've done so in a condition which continues to give us the opportunity to achieve the final goal. That is, the economic sanctions continue to remain in place.
폼페오 장관의 발언이 나온 다음 날인 4일, 미국은 몽골 주재 북한 외교관과 터키인 2명 등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1일 BOA에 제재 완화 혹은 관련 논의가 있으려면 북한이 먼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과 다음 단계에 대한 합의를 이루려면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유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제재의 목적은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라며 제재 완화와 북한의 행동을 서로 맞교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다음 달 6일 중간선거 이후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선거 결과가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목전에 두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last one was a lot of hype and no success. And I'm sure the administration cannot afford another high profile summit.
메넨데즈 의원은 10일 VOA에 마이크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은 과대 광고만 많았지 성과가 없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구체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또 한 번의 회담을 가질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일각에서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워싱턴이 거론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이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누구도 정상회담이 10월 또는 11월에 열릴 것으로 생각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Look, I think the president continues to believe he can carry through help Kim Jong Un carry through with his promise to denuclearize. As far as the timing of it, I don't think anybody was under the impression that it would.
자신은 2차 정상회담 개최 시점이 12월 말 또는 내년일 것으로 느꼈고 따라서 회담이 중간선거 이후 열릴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전혀 놀랍지 않다는 겁니다.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계속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드너 의원은 실제로 정상회담이 열릴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Let's get through this and see what happens. I don't even know that he will have the second meeting if he doesn't believe Kim's going to be serious.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믿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회담이 실제로 열릴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가드너 의원은 중간선거 결과가 북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약속했고 미국은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탐 틸리스 상원 의원은 미북 정상회담이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 계산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습니다.
No, I don't think it's that. I think it's more a matter of time management. I mean, we're in the last month of the election cycle. I think it's appropriate for the president to spend time.
중간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시간을 보내며 의회가 이룬 성과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틸리스 의원은 미북 정상회담이 실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I really give the president credit for at least beginning the discussion. And so I think that he's a person that in spite of criticisms or even opening the discussion, he's prepared to do it because
트럼프 대통령이 첫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이유는 대화 없이는 진전도 없을 것이란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방향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만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결정을 바꿀 것이라며 남북한과 미북 간 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 상황만 유지해도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So I think there has to be some demonstrated progress on the nuclear front, including a declaration by North Korea independent inspectors.
민주당 소속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은 추가 회담이 열리기 전에 핵 문제에서 입증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시설을 신고하고 독립적인 사찰단 접근을 허용하며 현실적인 비핵화 계획이 마련된 뒤 추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카딘 의원은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정책 자체에 대한 의회의 시각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북한 등 국가적 차원의 위협이 냉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국의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등 계속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닐슨 장관은 10일 미국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국가 차원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ird, we are witnessing a resurgence of nation-state threats. Countries such as China, Iran, North Korea, and Russia are willing to use all elements of national power to undermine.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자국의 모든 역량을 사용해 미국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닐슨 장관은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이런 역량의 사례로 금융과 무역, 사이버, 방첩, 정보 활동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적대국들의 전체적인 위협이 냉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닐슨 장관은 민간 회사나 시민들은 이런 국가 차원의 위협을 방지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not a fair fight. Neither private companies nor citizens are equipped to oppose nation-state threats alone. So DHS's
그렇기 때문에 국토안보부는 미국을 지키기 위해 국가 전역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닐슨 장관은 특히 사이버 공격이 모든 미국 가정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북한을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We saw it last year when both Russia and North Korea unleashed destructive code that spread across the world, causing untold billions in damage. In response, the White House and DHS
지난해 러시아와 북한이 전 세계에 악성 코드를 퍼뜨려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 수사국 FBI 국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외국에서 벌어지는 미국 민간 기업에 대한 공격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bsolutely, and we have had a number of significant cyber investigations that have resulted in charges involving China, involving Russia, involving Iran.
레이 국장은 이런 수사가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북한과 관련한 기소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소니 영화사에 대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과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수백만 달러를 절도한 혐의로 북한 정부의 대리 회사 소속 북한인을 기소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We just, I think it was just a few weeks ago, indicted a guy who was part of a North Korean front company that, on behalf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as.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달 사이버 공격을 통해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혐의로 북한인 박진혁을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박 씨가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돈을 빼내고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당시 공모자들이 북한 IP 주소를 사용한 움직임을 포착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혁을 포함한 공모자들이 이 주소를 통해 개인 이메일이나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이달 초 북한 해킹 그룹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히든 코브라라는 해킹 그룹이 악성 코드를 이용해 현금 자동 인출기 ATM에서 현금을 빼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과 관련한 국제사회 제재를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에 반대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10일 확인된 금융정보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국가적인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 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조정위원회와 금융정보국을 만드는 기구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률적 조치로 2016년 4월 20일에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반대법을 제정했고 2015년 1월 21일에는 형법에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범죄와 관련한 10개 조문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적인 협력 조치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옵서버로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이런 조치들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과 관련한 국제사회 금융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사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기존의 주의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로 상향 조정한 이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지원 방지 비협조 국가로 분류된 이후에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올해 6월 회의에서도 북한을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했습니다. 당초 대응 조치국에는 북한 외 이란도 함께 지정돼 왔지만 이란은 2016년 주의 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만 1년 넘게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성을 위해 국제금융체제를 이용하는 것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지원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이 같은 사실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이 문제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부터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이에 대한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불법 활동이 제기하는 위협에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1989년 서방선진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설립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한국 등 34개 국가와 유럽연합, 걸프협력회의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구의 국제기준은 세계 180여 개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영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증시가 몇 년 새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 논란을 빚은 재교육센터를 합법화하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발의한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포 올을 비난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기존 제도인 메디케어를 없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죠.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졌군요.
예, 미국 뉴욕 증권시장 3대 지수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푸어스 S&P 또 나스닥이 어제 일제히 추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날보다 831포인트 이상 하락한 25,598.74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네.
나스닥은 전날보다 4.08%나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인데요. 이번 주 들어 두드러진 장 하락세가 어제 특히 격화되면서 미국 주요 매체들은 검은 수요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검은 수요일. 어느 정도나 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예, 대표적 우량주를 예 하나 들어보면은요. 이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경우 석 달 전 주당 가격 $1,800였대였는데
네.
미국 증시의 화랑과 함께 계속 가격이 올랐는데요. 지난달에 $2,000 선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크게 빠지기 시작하더니 어제 종가 $1,755.25에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달 고점에 이 아마존 주식 10주를 샀던 사람은 몇 주 만에 $2,500 넘는 손해를 본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증시가 떨어진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를 경제 매체들이 내놓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가 실수를 하고 있다. 너무 긴축적이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연준이 정책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증시에 부담을 줬다는 건데요. 금리 인상 기조가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이어져서 증시 위축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는데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습니다.
네네.
또 하나 중국과의 통상 대치가 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증시 폭락이 세계 시장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자금 흐름의 중심지인 미국 증시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시아와 유럽 증시도 폭락했는데요. 11일 오늘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4% 가까이 하락한 것에 비롯해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셍 지수도 4에서 5%대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어제보다 4% 이상 떨어졌고요. 코스닥도 동반 급락하면서 710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유럽 증시는 오늘 1.5% 안팎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열었는데요. 아시아 못지않은 낙폭으로 마감될 것으로 경제 전문 매체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당국은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동안 증시가 너무 빠른 속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조정기에 들어갔다는 시각을 내놨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자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하고 있는 이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네.
미국 경제의 이 펀더멘털, 기초는 아주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 때문에 뉴욕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 지금까지 상승한 폭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조정받고 있는 건 특별히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증시 상황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불러오는 일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네, 중국 소식 볼까요?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 주민 재교육 센터를 합법화한다고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중국 정부가 신장 자치구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해온 주민 재교육 센터가 공식 기관이 됩니다.
예.
신장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화요일 9일 관련 조례를 발효시켰는데요. 재교육센터를 일컫는 직업기능교육훈련중심센터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네, 재교육센터. 어떤 걸 다시 교육한다는 건가요?
네, 일종의 이 강제 사상 교육 기관으로 국제사회에선 보고 있는데요.
예.
이 신장은 중국 주류인 한족과 뿌리가 크게 다른 이슬람계 소수민족 위구르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분리 독립 요구를 제압하기 위해서 중국 주민들을 재교육 센터에 입소시켜서 사상 개조를 진행한다는 국제 기구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정부가 신장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됐는데요. 중국 정부는 센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지만 이번에 법제화를 통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
지금까지 직업학교나 관공서 등으로 위장해서 암암리에 꾸려져 왔기 때문에 몇 개나 있는지 거쳐간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는지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되겠네요.
예, 이슬람 신앙을 부인하고 중국 공산당에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이 교육의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퇴소자들이 서방 언론과 국제기구에 그렇게 증언을 한 건데요.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거스르는 교육 과정도 문제지만 거부를 하게 되면은 징벌이 이어지는 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독방에 갇히거나 먹지 못하고 물고문을 당하기도 한다고 알려졌는데요. 강제 수용 상태에서 교육을 받든지 징벌을 받든지 둘 중 하나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은 피해자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가 최근 지적했습니다.
네, 교육이라는 자체는 이로운 느낌인데 내용은 그렇지가 않네요.
네.
중국 정부가 이 재교육센터를 또 법제화하는 이유도 봐야 되겠군요.
예, 극단주의자들을 직업훈련을 통해 교화한다는 취지를 내세웠습니다. 개정된 조례 전문에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세부 사항을 보면 이슬람 생활 방식인 이 할랄 개념을 식생활 외 다른 영역에 적용하거나 중국 국영방송 시 청취를 거부하고 자녀들이 국가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을 극단주의로 규정했습니다.
네.
사실상 중국 정부가 이슬람 생활 양식을 공식적으로 억누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국제인권단체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죠?
예, 위구르족 탄압을 멈추도록 미국 정치권과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다양한 압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재 추진 움직임이 있는데요. 테드 크루즈,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공화 민주 중진 17명이 지난 8월에 위구르 정책에 책임 있는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금융 제재해달라는 서한을 국무부와 재무부에 보냈습니다.
네.
천취안거 신장 자치구 당서기 등 7명을 제재 대상으로 특정했는데요. 지난달 중순에도 의회에서 비슷한 서한을 상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네, 의회 요구가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도 연결이 돼야 되는 거군요.
예, 제재의 세부 내용을 만들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중국 당국자뿐 아니라 위구르족 재교육센터 운영기관 등 이 단체에 대한 제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실행이 된다면 인권 문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제재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이 제재가 실행된다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더 어려워지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대치와 남중 국해 긴장, 또 대북한 제재 완화에 대한 이견 등으로 어려워진 두 나라 관계가 더 악화될 걸로 뉴욕타임스가 내다봤는데요.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앞서 미 의회 중진들의 제재 요구 서한이 알려졌을 때 인권 재판관을 자처하면서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제재 움직임이 있고 또 다른 대중국 압박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베이징에서 열릴 2022년 겨울철 올림픽 개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예.
루비오 상원의원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1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4년 뒤 올림픽 개최지로 중국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또한 위구르 출신 학자 일함 토티 전 베이징 중앙민족대 교수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계획을 내놨는데요. 토티 전 교수는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차별을 비판하다가 지난 2014년 국가 분열죄로 종신형을 받고 수감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11자 미국 USA Today 신문 의견란에 눈길을 끄는 글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고한 글입니다. 이 글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Medicare for All이 노인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모두 없앨 거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Medicare for All을 비난한 글인 거죠?
네.
Medicare for All이라는 게 어떤 제도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예,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처음 제안했고요. 야당인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이 지지하는 방안입니다.
예.
이 메디케어라면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제도인데요.
네.
이걸 전 국민에게 확대하자는 뜻으로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즉 Medicare for All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는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 건가요?
네,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보험 체제 아래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특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내는 돈이나 이 디덕터블, 본인 부담금을 모두 없앤 게 눈길을 끕니다.
네.
기존 체제에서는 가령 본인 부담금이 $1,000라면은 진료비가 $1,000가 넘는 경우에만 보험회사가 돈을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제도 아래서는 기존 민간 보험회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두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성형수술 같이 뭐 특별한 의료 서비스만 보장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예, 이게 바로 지금 한국이나 서구 유럽에서 시행되는 그 공공의료보험 같은 거 아닙니까?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비난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도 봐야 되겠네요.
예, 바로 비용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10년 동안 32조 6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도 있습니까?
예, 버지니아 소재 조지 메이슨 대학 소속 연구기관인 메르카투스 센터가요. 지난 7월 30일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보고서는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를 시행하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32조 6천억 달러가 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메디카투스 센터는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를 실행하면 보험 관리 비용이나 약값이 크게 낮아질 걸로도 예측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네요.
예, 현재 메디케어를 이용하는 노인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모두 사라질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예.
특히 지금은 메디케어에 여러 가지 선택 방안이 있어서 자기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가 이런 선택권도 모두 없앨 거라고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 의료보험 문제를 또 신문에 기고글을 올리면서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예, 그 해답은 글 후반부에 있는데요. 그 마지막 단락에 민주당이 국경을 활짝 여는 사회주의를 원한다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민주당 안에 있는 중도파가 모두 없어졌고 새로운 민주당원들은 베네수엘라 정부 같은 사회주의 정부를 원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간선거와 또 연결이 되어 있군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기고글에 대한 반응 어떻습니까?
예,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10일 바로 성명을 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면서 자기 제안은 노인층이 받는 메디케어 혜택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주류 언론들은요, 대부분 대통령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는 항목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조금 끼었다가 맑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 17도. 양덕 아침 최저 영하 2도입니다. 낮 최고 16도. 신의주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18도. 중강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이 15도입니다. 강계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점차 많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6도, 낮 최고 18도. 개성 아침에는 4도, 낮에 18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4도, 낮 기온 1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대체로 맑겠고 삼지연 지역은 오전에만 구름 많습니다. 장진, 해산, 풍산, 평강 지역 아침 최저 기온 영하로 내려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3도, 낮 최고 18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11도. 장전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7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9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구름 조금 끼겠고 서해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10월 11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한국과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한국은 미국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과 관련해 모든 사안은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미국의 항공산업 기밀을 훔치려 한 중국 정보기관 소속 산업 스파이를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 FBI는 올해 4월 벨기에에서 중국의 산업 스파이 얀준 씨를 체포해 지난 9일 미국으로 송환해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소장에서 얀준 씨가 중국 국가안보부 간부이며 GE항공 등 미국 우주항공 분야 업체들의 기밀을 빼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얀준 씨는 또 이들 기업의 항공 전문가들을 강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중국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디머스 미 법무부 차관보는 이번 사건은 미국을 이용해 자신들의 발전을 꾀하는 중국의 경제정책의 일부라며 미국의 지적 성과를 훔치려는 국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번 기소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며 미국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중국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정치에 개입할 의도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중국이 미 중간선거에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나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은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여론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전례 없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힘을 이용해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오펑 대변인은 중국은 경제적인 침략에 관여한 일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다음 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개최되는 마지막 재무장관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미국의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경제국의 자본 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가 전날 미 뉴욕 증시가 3%포인트 이상 폭락하고 그 여파로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폭락한 가운데 열려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국경 지역에서 경찰과 무장 저항 세력 탈레반 간의 교전이 벌어져 수십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북부 쿤두즈 주 관계자는 오늘 탈레반이 국경 지역 검문소를 공격해 무장 경찰 1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측 대변인은 이번 교전으로 25명이 숨지고 경찰 7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엔 아프간 지원단은 오늘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아프간에서 올해 9월까지 민간인 2,798명이 숨지고 5,2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발사한 유인 우주선이 엔진 고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 등 언론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40분경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러시아제 소유주 우주선이 로켓 발사체에 실려 발사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주선에 탑승했던 러시아와 미국 우주인 두 명은 비상착륙을 시도해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